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놓고도 자매님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놓고도 자매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좀 어떻게 할까, 다시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했었는데, 자매님이 어쨌든 이렇게 또 성의껏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다른 간증하실 거 간단하게 하실 게 혹시 있습니까? 예, 간증 시간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삶의 간증을 나눌 게 있으시면 기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혹시 없으시면 오늘 성경 공부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8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다 끝나고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 주일 오후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듯이 이 복음의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 그것을 대단히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죽음이었죠.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비유의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또 옛사람과 새사람, 그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인데요. 일단은 8장을 조금만 읽어보고 13절까지 조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을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이게 이렇게 선뜻 마음에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선뜻 딱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있으면 참 훌륭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쉽게 술술술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이 쓰여진 그 연대나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말투 자체가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말투 자체가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투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 말투가 우리 말투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또 둘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8장에서 다루는 것에 그러면은 이 총 주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그러니까 이제 6장은 죄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했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큰 주제를 잡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7장에 와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이제 잡았다면, 8장에서는 어떤 정죄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죄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까지의 내용,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일단은 큰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냐면, 여기 계속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성령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 요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맥을 잡으시기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사실 쉽지가 않아요.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원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다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영어 성경에서 나중에 이 장과 절이 나뉜 거예요. 그러면 지금 7장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7장 2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므로 그래서 이 이제 8장 1절 2절 요 부분을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성경학자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가르치는 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몇 가지 좀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파악할 때 이 그러므로라고 표현된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이제 어쨌든 그 7장 부분에 그런 논리에 기초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7장 쪽에서 논리의 근거를 찾는다면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 배웠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죠? 뭐와 뭐가 싸우죠? 새 사람과 옛사람이 싸워요. 그렇죠? 새 사람은 성령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옛사람은 죄의 법, 육신의 법을 기뻐하죠.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육신은 기뻐해요. 그런데 원래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법밖에 없었죠. 그 법에 내가 종노릇하면서 계속 그렇게 끌려가다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가 탄생하면서 새 사람의 어떤 법이 새롭게 작동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새 사람은 결코 죄도 지을 수가 없고,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그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 성령님의 법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하게 된 게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나의 안에 법칙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단은 그렇게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사람 또는 생각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 또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에서 이 새로 난 새 사람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신음한단 말이에요. 오, 나는 비참하다. 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가 이걸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비참해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내 안에 이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가 연결됐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를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런 비참함을 느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구출됐다, 해방된 자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비참한 상태, 비록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왜 여기 이 7장 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졸립고 어렵고. 그렇죠? 분명히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봐도 사실 저 자신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남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속에.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도 이제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때 정죄함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이때 정죄함이.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누군가가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뭐가 죽죠? 정죄를 받으면 뭐가 죽죠? 몸이 죽나요? 몸만 죽나요? 영도 죽나요? 이게 한번 정리가 안 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죄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정죄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몸이 죽는 걸 정죄라고 얘기하고, 몸이, 이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걸 정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거, 그걸 정죄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체크가 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큐티하는 식으로 해서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이렇게 취해가지고는 우리가 평생 우리 믿음이 탄탄해지지가 않아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정죄는 뭘까요? 지옥 가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지옥 간다, 불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이제 아시죠? 지옥은 임시 장소예요. 그렇죠? 나중에 최종 장소가 불못이죠.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구원 받는다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얘기했다면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죄라고 한글로 번역된 것이 영어에서는 댐이라는 단어와 컨댐이라는 단어를 그냥 같이 정죄로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했다는 걸 일단 참고로 아시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이때 정죄는 뭘까요? 육신의 사망일까요? 영원한 사망일까요? 네, 영원한 사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이런 구절에서의 정죄는 분명히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의 만찬할 때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이 빵을 먹고 이 빵을 마실 때마다 이제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쪽 26절에서 하고 나서 합당하지 않게 이 빵과 잔을 대하게 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정죄 나왔네요.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랬습니다. 이때 잠자는 자는 이게 영원한 사망일까요? 육체적 사망일까요? 육체적 사망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때 29절의 정죄는 이것은 영원한 사망일까요? 육신적 사망일까요? 이건 육신적 사망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기쁜 시간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함부로 대하게 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럴 경우에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걸 너무 이렇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처럼 주의 이름을 그 헛되이 취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의 이 몸, 이 살과 피에 대해서 빵과 잔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모독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죽음이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한번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것은 개선된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태어남이 취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빨리 이 육신의 삶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정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정죄는 아닙니다. 로마서 13장도 보시죠. 14장 로마서 14장에 22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기 정죄 나왔네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이랬을 때 이때 의심하고 먹는 자가 정죄를 받는다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먹어도 될까? 하고 조금 확신이 없는 마음으로 먹으면 지옥에 가죠? 아닌가요? 그럼 여기 이 정죄가 그러면은 영원한 정죄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요렇게 각각 두 개씩만 찾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정죄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정죄받는다 얘기할 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정죄가 있고 육신적인 죽음,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의 이 육신의 죽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럼 한번 그 두 가지 정죄 중에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이 1절에서의 정죄함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랬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정죄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육신의 사망의 정죄를 얘기할까요? 예, 의견이 나뉘죠? 예,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피터 라크만 형제님을 저도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제 처음에 이제 교리가 형성될 때 그분 책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해줘요. 워낙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라크만 목사님의 그 교리 중에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라크만 목사님이 여기서 이 부분을, 이 정죄함을 육신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영원한 사망에 관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현세적 죽음, 육신적 죽음으로 보는 것이냐면, 그 밑에 구절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걷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걷어가신다. 그게 정죄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볼 때에는, 여기서 지금 이 그들은 하면서 이어질 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부분이 정죄함이 없으려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뒷부분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걷게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의 그 정죄함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가르침이 다른 곳에서 이제 미리 이것은 육신적 죽음으로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교회의 이제 목양자의 어떤 그 해석에 이렇게 이제 맞추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시 해준 것이 저 뒷부분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왜?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 제가 더 이상 오래 붙잡고 있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할 때 이 부분도 쉽지가 않은 이제 부분인데요. 나를 해방시켰다 할 때 이 해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켰다 할 때 해방의 법이 뭐냐. 여기서도 우리 라크만 형제님의 그 해석은 이 해방이 바로 영적 할례를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어떤 수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장영민 형제님이 오전에 작년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실 때 그 린톤 스미스 책이었나요? 그 책 그분의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할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그 부분만 동의를 안 하니까 그 부분만 좀 조금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영적 할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독립심리교회 저희 같이 교제하는 독립심리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 영적 할례를 얘기할 때 라크만 목사님의 그 교리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혼이 육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육에 들러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 이거 살 덩어리 이거 안에 우리의 혼이 있는데 이 혼이 그 육체 안에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표현하신 그 할례, 영적 할례, 원래 육적 할례는 몸의 일부분을 실제로 칼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영적 할례 또한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영적인 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실제 들러붙어 있는 그 혼을 육체로부터 도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혼 자체가 물질이 아니고 지금 이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할례라고 할 때 그것이 지금 육신의 할례와 대조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지 실제 어떤 물리적인 수술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시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해방시켰다 할 때 죄와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 때 이 해방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육신에서부터 도려냈기 때문에 해방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설명했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물론 이 조금 연약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또 대단히 깊은 것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깊은 것까지 고려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 제 입장은 이거다. 목양자의 입장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구원받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아요. 우리 7장에서 배웠죠? 구원받고 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서 싹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한, 이 육체는 언제 구원되죠? 헷갈리죠, 이제. 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죽었죠? 영이 제일 먼저 즉시 죽었어요. 그렇죠. 즉시 죽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뭐가 살아남죠? 육체 살아남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영이 어떻습니까? 영이 즉시 살아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건드시는 순간에, 우리 퀵크나는 순간에 즉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그래서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 영은, 그 속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너희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혼이, 어쨌든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돼요. 우리 과정 중에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육이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은 언제 구원되죠? 예,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이 지금 이 어떤 이 썩을 몸, 이것을 벗어버릴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맨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속여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어떤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것도 계속 여전히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에서 이때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에 들러붙어 있었던 그 혼을 이 물리적으로 이 도려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생명의 정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하는 게 하나의 법으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생명의 정령의 법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영향을,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3절은 조금 더 어려워서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까 읽은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뭐가 다른가,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뭐가 다른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잘 따라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죄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다는 얘기죠. 육신을 따르면 정죄받을 자가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예요. 2절에 보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받을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거 1절의 표현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의 의가 다 성취가 돼요. 바꿔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 안에서는 율법의 의가 완전히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아, 육신의 일을 생각하네요. 육신의 일을. 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빠지는 자들이,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육신에게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빚진 자처럼 그들에게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에게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말들이 지금 조금 어려워요. 오케이. 예,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7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복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결국 사망에 이르러요.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떠냐? 성령을 따르는 자. 제가 아까 이 지금 8장의 전반부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1절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일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1절이 표현했는데 저쪽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랬죠.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되고 여기 9절에서는 성령 안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해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죄로 인해 그 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13절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까는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10절에 말씀했는데 여기 13절에서는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6장에서 나왔던 대로 죽은 것으로 여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성령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는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5절, 6절에 보니까 생명에 속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6절에는 결국 그 사람이 생명의 일을 자라는 것이고 또다시 6절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지금 8장에서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게 지금 8장의 초반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셨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좀 또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가 대단히 논리적인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느낄 때는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질서정연하게 딱 이렇게 다뤄주면 편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다루다가 똑같은 얘기를 저기서 다루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취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되게 해놨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이 대단히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교리가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이걸 우리가 조금 여기저기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찬송 있습니까? 예? 선하신 주 하나님. 예, 선하신 주 하나님. 예. 선하신 주 하나님. 797장입니다. 797장입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귀한 피로 구원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들이 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죽음 이긴 큰 권능 나를 도우네. 악한 마귀 내 앞길 가로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나는 믿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담대하게 주의 길 걷게 하시네. 본향 향해 가는 길 쉽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기에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주님 여전히 주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악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참되게 선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 진실된 분, 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참 나무 토막이나 돌 토막을 우리가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 믿음, 그 맹목적인 그 믿음에 빠져서 무신론에 허우적거렸을 텐데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참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 주님께서 일주일을 또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부족할 때 주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참 신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얹어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